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 열왕기하 16장 5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이기지 못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익히 알아야 그래야 과거에 아하스 왕이 들어갔던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을 하시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각이 삐뚤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바른 길을 걷지 못하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지에 제대로 이르는 사람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시고 넉넉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는 이렇게 나라를 다 말아먹고 또 결국은 그 점점 더 근원적인 문제에서 삐뚤어져 나가기 때문에 결국은 회복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것은 오늘 신약에서도 똑같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신약과 구약을 같이 비춰가면서 공부를 해야 명확하게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들을 조금 같이 돌아보면서 말씀을 정리를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먼저 읽어드렸던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2절 23절인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제대로 보이질 않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이 뚜렷해야 돼요. 목적의식이 뚜렷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고 또 거기에 이르를 수가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23절은 이것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목표를 말씀하는 것이다 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를 어디를 들어가야 될 건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삐뚤어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 목표가 잘못되면 어느 다른 것을 목표로 설정했을 때 그때 우리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데 이르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가능하면 우리가 그 목표 설정이 확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설정해 놓으신 그 목표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흐려져서 제대로 분별이 가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 그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자꾸 둔하게 만들어가지고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돈을 시키려고 계속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의 공격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따라 읽어보시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목적이죠. 왜 화목케 하셨느냐,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목적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흐려지면은 안 되거든요. 그 목적이 정확해야, 뚜렷하게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품에 안으신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 그게 흐릿해서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거기를 향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으면 우리에게 다른 사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신 이 문제를 흐리게 만들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지난 세월 동안에 우리가 많이 속아서 살았잖아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알고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는가 하는 정확한 그 목표를 알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리고 저지난 시간에도 읽어드렸고 계속 이 부분을 내가 읽어드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베껴가지고 빠져나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시작부터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22절 말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해주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만일 그것이 목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느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그 목적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방황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거기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26살 때 우리 주님 만난 얘기를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찾아오셔가지고 제 안에서 어떤 일을 벌리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제 안에서 죄를 다 끝내버리시고 제 속에 고민하던 문제들 전부 다 해결하시고 그러고는 깨끗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쯤 몇 달 한 1년가량 지나면서 제게 다시 옛날에 어둠이 다시 찾아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둠이 찾아오면서 제가 처음에 하나님 만나가지고 받아가지고 있던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셔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니까 죄관에게서 끝나고 정말로 참 평안을 얻고 살았는데 1년쯤 지나니까 왜 다시 이게 이런 상황이 오냐, 왜 옛날로 돌아가냐 하는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면서 다시 그 우리 주님 처음에 만났던 그 상황 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다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세계가 아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세월이 점점 지나면서 내게 맨 처음에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이 내게서 점점 흐려졌어요. 과연 들어갈 그런 것이 내게 다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냐. 정말로 죄와 상관없이 지금 이 얘기예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다시 새 옷임을 입을 수 있는 거냐.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그랬는데 1년쯤 지나면서 그걸 다 잃어버리고 내가 이러고 방황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거기를 찾아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회의가 찾아온 거죠. 과연 처음에 그거는 무엇이냐? 지금은 왜 안 되냐? 왜 내가 거기 들어갔다가 주님 만나가지고 그런 상황이었다가 왜 지금은 이렇게 어둠 속에 내가 빠져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가 이러느냐? 이런 그 문제점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움을 입는 게 바로 이거로구나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잡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지나다가 보니까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버렸다는 얘기예요. 좋은 보물을 찾았는데 그게 내 손에서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리 그걸 다시 찾아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해도 찾을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랬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거기를 찾아 들어가느냐. 그게 과연 내게 다시 올 수 있는 것인가? 그게 과연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상황, 그 자리가 과연 내게 내가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자리냐 하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읽다가 보니까 거기 들어가야 돼요.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계속 어두움 속에서 내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적의식을 정확하게 갖고 있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내가 가졌던, 처음에 내가 들어갔던 그 자리,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지 실제로 거기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확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기서 멀리 떠나서 자꾸 방황을 하게 되고 엉뚱한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거를 점점 내게서 흐려지는 겁니다. 분명히 거기 들어가서 내가 그러고 살았는데 산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지금 어둠의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과연 다시 이루어질 것인가 그러면서 고민을 했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고 잊어버린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거길 찾아 들어가는가 잊어버리고 방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쓰시면서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또 하란을 떠나서 가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는 말을 하시는데 그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명확하게 주셨던 그 가야 하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리 가야 되나 저리 가야 되나 이 사람 얘기 들어보고 저 사람 얘기 들어보고 그 사람 말 따라서 가보기도 하고 저 사람 말 따라서 가보기도 하고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다 가서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 바른 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말씀과 달라요. 그러면서 고민을 한 것이 30년 그렇게 계속 고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점점 말씀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바로 여기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표대를 세워주시고 이론이 아닌 법리상이 아닌 실제로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살아야 된다고 하는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뚜렷하게 제게 보여주시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어디냐?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이 문제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씀을 그 안에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아주 세밀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거룩한 게 뭔가 흠이 없는 게 뭔가 책망할 것이 없는 게 뭔가 하는 이것 때문에 이거를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왜곡시켜가지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해가지고 엉뚱한 짓들을 하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전부 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을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거기 들어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한 목표를 세우셨다고 하는 우리가 말씀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 부분을 모르고서는 가는 방향을 모르잖아요. 어디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서는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상당히 오랜 세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처음에 내게 주신 땅, 가라고 지시하신 땅, 그 땅을 잊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거기 들어갈까? 어떻게 하면 찾아낼까? 그래서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땅, 그 장소, 그 땅이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땅인데 과연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냐? 들어갈 수가 있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거기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또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지금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와 계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고 우리가 소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잖아요. 그분이 소망이고 그분을 닮는 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목적이에요. 목표요. 그런데 주위에서 그 사방에서 사단이 계속 우리의 시야를 흐려놓고 제대로 그 목표의식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 정신을 흐리게 만들어놓고 많은 사상을 집어넣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싸움이 벌어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 목표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목표가 어디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갈 수가 없잖아요.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라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어디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그 한 말씀만 가지고 그러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그 잘못된 상황 속에 잘못된 가르침 속에 들어가지 마시고 거기다가 관주 하나 달아두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몇 장이죠? 4장 3절 그러고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 따라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렇죠?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목적하시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 있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말씀들 찾아드립니다. 베드로 전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 전서 1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삶의 목표를 다른 데다 두지 마세요. 전부 다 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부양하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어떡하라고. 뭐 다 버리라고 그러죠. 부모도 형제도 처자도 심지어는 자기 자신까지 다 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얘기 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 377쪽 따라 읽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허리는 왜 동해요? 일하는데 힘쓰려고 허리를 꽉 동이는 거죠. 허리가 힘이 없으면 무거운 것도 못 들어요. 허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뭐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것은 허리에 기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허리에 기운이 빵빵하게 허리에 전부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씨름 선두들이 순간에 한 사람을 업어치기 할 때 아랫배에 힘이 쫙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어다닙니다. 아랫배에 힘이 없으면 허리에 힘이 없으면 그 사람은 힘을 못 씁니다. 같이 앉아. 세상 일이 하도 바빠가지고 뭐든 다 알려드리네. 영경은 오늘 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저녁에 또 제가 못 가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 퇴임식이랴. 밤에 퇴임식을 하느냐 하니까 6시부터 한대.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한대. 오늘 저녁 6시부터. 어떻게 하고 그걸. 뭐 요즘 그렇게 하는 모양이 되지. 저녁 먹고 이제 끝나 헤어지는 모양이죠. 그 뭐 여기 이제 뭐 컴퓨터 다룰 사람 없으면 어떡하나 했더니 그래도 하나 또 건달이라도 하나 미리 와서 앉아서 다행히 또 시켜놨더니 어떻게 했어? 잘 돌아가요? 그건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컴퓨터 가지고 와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배워둬야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몇 사람들 할 수 있어야 그래야 혹시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대신 대체해가지고 하지. 안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만데.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싸움싸울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힘쓸 준비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따라 읽습니다.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우리는 이 땅에다 소망을 둔 사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저 위에다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다른 게 소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 다시 말하면 내 평생의 소원은 여러분 평생의 소원, 그리스도인들의 평생의 소원은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와 같아지는 것.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전체를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상황 되는 것. 이게 저기 귀신의 역사가 벌어지면 귀신은 어거지로 우리를 잡아다가 어거지로 그냥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어거지로 귀신 그 역사를 하도록 그냥 사로잡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정말로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 돼서 그분을 간구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사시지 어거지로 너희 음식이 너는 내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우리를 사로잡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귀신하고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차이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십니다. 왜?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귀신과 다릅니다. 귀신은 아주 더러운 귀신이라 그래서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어거지로 싫다고 해도 거의요. 어거지로 사람을 더러운 곳에 끌고 가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싫다고 그러면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어거지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깨달아 알고 야 바로 이거로구나 내가 이걸 가져야 되겠구나 하고 좋아서 그거를 사모하게 될 때 그때 주시지 대충 엉거주춤하게 서는데 주시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읽어보죠. 14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옛날에 예수 모를 때 구속함을 입기 전에 그 더러운 거 쫓아다니던 그 모습 그거를 본받아 살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리가 아니에요. 그거 못 쓸 겁니다. 그런데 옛날 거를 가지고 자꾸만 붙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좀 어떻게 해보려고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삶의 방향을 바꿔야 돼요. 완전히.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어떤 자매가 나한테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판하지 말라 하는 집회 설교를 요즘 듣고 있는데 듣다가 보니까 나는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대답을 안 했어요. 하루 지나고 할 말도 없고 거기다 내가 뭔 얘기 할 얘기도 없고 그래서 힘들었어요. 아침에 또 뭐라고 또 문자가 또 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의 자아가 얼마나 두꺼운지 그거 깨지려면 세월이 많이 갑니다. 뭐 이거 말로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한마디 집어넣어주면 그냥 쫙 해결되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자아가 이 단단한 자아가 이게 깨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깨져야 돼요. 우리 자아가 깨져 부서져야 됩니다. 이거 부서지지 않으면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들어봐도 이건 도대체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한 사람의 모습이다 말이야. 그래가지고 스스로 앉아가지고 애굽에서 나오지도 못한 사람 아니냐. 목사님 나는 애굽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인지 아닌지 좀 분별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내가 그런 거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 애굽에서 나오는 건 말씀을 따라서 나오는 겁니다. 그냥 나옵니까? 거기서 깨지고 부서지고 430년 종살이라는데 종살이가 얼마나 괴로운지 거기서 종살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나오라 해도 안 나와요. 데리고 나올 수가 없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해하시면 무슨 말씀인가? 애굽의 종살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고통스러워서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이 거기서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안 되려고 나와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옛것을 버리는 거, 옛것을 버리는 거,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거기 살기 편하면 안 나와요. 거기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거기서 안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거, 꿀단지, 보석함, 내가 쌓아놓은 보따리, 그 아름다운 거, 그 안에 감춰놓은 거, 아무도 보여줄 수 없는 거, 그런 거, 다 두드려 깨가지고 박살이 나가지고, 내 앞에서 다 못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야, 가자. 봐라, 쓸데없지 않냐. 그러고 찾아오시는 거요. 그 전에는 아무리 가자고 해도, 그거 있어 못 가요. 그거 있어도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갑니까? 좋은 거 있는데.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박살이 나서, 우리 속에서 하나도 여지 없이 그냥 전부 다 깨져가지고 그냥 못 쓰게 돼야, 그래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못 살겠습니다. 이거 믿고 살았는데, 이제 난 이거 안 믿을랍니다.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야, 그래야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나옵니다. 비로소 그때 비로소 가야 될 목적지가 조금 보입니다. 그때 보여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와가지고 그리 가다가 보면은 목적지까지 들어가기 전에 그냥 방해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못 가게 하려고. 그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으면 뭐래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거를. 목적지에 이르지 못하고 그냥 죽으니 쓸데없는 거 아닙니까? 오나가나 여러분이 감춰놓은 보배덩어리, 여러분이 감춰놓은 보배덩어리가 땅에 속한 거냐 하늘에 속한 거냐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거 다 부서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지지를 않아요. 마음에 와 닿지를 않습니다. 그게 마음에 와서 꽝 해가지고 마음에 찔려가지고 꽝 찔려가지고 이야 내가 이렇구나 저리 가야겠구나 이게 안 되면 못 떠나잖아요. 어떻게 떠납니까? 일생을 고난을 받고 일생을 환난을 당하고 대환란 속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이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고난을 안 받아서 못 깨닫는 게 아니라 고난을 죽기 살기로 받는데 깨닫지도 못하고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뭐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성이 다 망하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얼마고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고 회개를 안 하고 돌이키질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앞으로 우리가 차츰차츰 요한계시록을 더 조금씩 더 나가겠죠. 나갈 텐데 그렇게 당하면서도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면서도 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환란을 당하고 똑같은 대환란 속에서 어떤 사람은 다 깨져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깊숙이 자기 속에 감춰놓은 게 있어 깨지질 않아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환란을 안 당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 다 환란 다 당하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깨닫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망하고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이 문제는 환란을 겪으면 누구든지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혹시라도 우리가 죽게 고생하고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죽게 환란 당하고 환란 쪽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면 뭐 하겠냐 말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읽어보죠. 14절 다시 한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식이 있어요. 순종하는 자식은 두드려 맞아가지고 깨져가지고 깨닫고 돌이켜서 철이 나가지고 아 그러네 에? 내가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네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는 그 길을 안 걸어가는 아들이 순종하는 아들이고 불순종하는 자식은 아무리 두드려 맞아도 때리라면 때리라 이거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커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다 큰 처녀들 아니에요? 저 형제간에 얘기하는 걸 봤어요. 언니하고 동생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야 너 숙제 안 했잖아. 그러니까 동생이 하는 얘기가 걱정 말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면 돼. 몸으로 때우면 돼. 몸으로.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물었어요. 야 몸으로 어떻게 때우냐. 그러니까 맞으면 되지 뭐. 그러더라고. 숙제 안 하고 맞겠다 이게야. 맞으면 되는 걸 왜 머리 썩혀가면 숙제를 하냐 이거야. 할 말 있어? 우리 막내 동기가 그러더라고. 공부 안 해야. 죽어라고 안 해.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도 그냥 들어간 게 아니라 얼마나 그 참 처절하게 들어간 고등학교예요. 중학교 3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예술고등학교 보내달라는 걸 너 같은 놈 오렌지족 못 맞는다고 내가 그래 안 보낸다고 그랬더니 막대를 쓰고 하는 걸 10분만 더 때를 썼으면 내가 허락을 했을 텐데 10분 전에 이놈이 퇴각을 하더라고. 퇴각을이야. 싸우러 왔다가 퇴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 내가 이겼다 그러고 그랬더니 안 보냈죠. 안 보냈는데 그렇게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고 이제 그 어떻게 해서 뭐 합격을 해가지고 동방 고등학교가 여고 다니는데 공부 안 해. 그래도 안 해도 또 대학은 또 어떻게 잘 들어가더라고. 결국은 대학도 또 댕기다 또 일주일 댕기다 말고 도망가가지고 그 학교 뭐야 그 뭐야 저기 안 가는 게 뭐지 이제 다시 안 가는 게 휴학이 아니고 아주 끝나는 거. 휴학은 쉬었다 또 가는 거고. 장태산? 에? 자퇴? 자퇴하는 걸 뭐라 그래요? 그냥 자퇴라고 그래? 아니, 학교를 그냥 안 가는 걸로 해달라는 게 안 가. 끝나겠다. 학교 다니기 싫다는 거야. 제적. 제적을 시켜달라. 싹 없애버려달라는 거야. 그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지가 그러는 거를. 돈 벌어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캐디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망하는 지지바가 도망쳐가지고서 사람 속으로 그렇게 태우고서 나면 1년 있다가 왔는데 돈 벌어가지고 와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그거 안 해주면 나 집에도 안 있고 돈 또 도망간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그걸 제적을 시켜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학교 찾아갔더니 학교에 성우 보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나보고 저기 따님을 이렇게 제적을 시키면 어떡하냐고 조금 더 두면 또 공부할 생각도 나고 하면 또 하면 될 텐데 이걸 해줘야 산다 얘는 그러니까 해달라고 그러니까 찜찜하더니 그래도 아버님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해달라고 지가 소원인데 어떡하냐고 학교 다닐 놈이 아니라고 그래 그때 제적을 시키고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모건데 그 마음에 안 든다고 싫다고 안 간다고 그래가지고 제적해가지고 왔잖아요. 누가 어떻게 그거를 지가 원하는 거를 지가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를 이렇게 불순종의 자식이 있고 순종의 자식이 있어요. 두드려 맞아가지고 아버지 뜻을 알고 가는 아버지 뜻을 향해 가는 놈이 있고 죽도록 고생하고 두드려 맞고서도 몸으로 때우겠다는데 뭐 난 공부 안 하겠다는데 뭐 할 얘기가 뭐 있어. 난 죽어도 공부는 안 한다는데 불순종의 자식들이 있고 그래요. 예수를 죽어라고 믿어도 평생을 30년 40년 평생을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의 자식이 있고 순종의 자식이 있고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식이란 말을 고르는 감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기다가 옆에다가 또 써놓으세요. 불순종의 자식도 있다 하고. 예? 불순종의 자식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요. 광야에 나와가지고 전부 다 불순종의 자식들이잖아. 그게 이게 그냥 폼으로 써놓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다양한 그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는 것이 이 성경이지, 그냥 간단하게 폼으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두드려 맞았으면 맞은 만큼 커야 하잖아요. 성장해야 하잖아요. 두드려 맞고서도 내내 그 자리라면은 두드려 맞은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겪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위해서 고난을 겪는 게 아니라, 한 발짝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고난을 겪어야지. 생전 변하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떡하겠어요? 어떻게 그 딸은 변했어? 큰딸 말이야. 안 변해? 여전이야? 그래도 엄마보단 잘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 엄마 말 고분고분 듣는 애들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고 댕기다가도 나중에 엄마 똥 쌀 때는 걔가 다 해줘. 밥도 다 해주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나? 내년에? 아, 다 컸어. 그 쭉 빼고 나가면 처녀들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시집 갈 때 돼야 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를. 해결책이 없잖아. 엄마 거 물려주고 싶지? 안 물려주고 싶어? 뭐 좋은 거 하게 만들고 싶지? 포기했어? 포기했다는 거야. 14절 한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 삼지 말고, 그거 본 삼지 말라고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 본 삼는 놈은 뭔 놈의 이름이? 불순종의 자식이요. 죽도록 고생하고서도 맨날 그 자리 맨날 그 자리. 그거 내뿌리라고 손목을 두드려서 두드려 패서 박살을 내도 어떻게야? 조금 회복되면 또 붙잡아 그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따라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자처럼.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어떻게 생겼다고? 에? 거룩하게 생기셨다고. 거룩이 뭐요? 아유, 그건 누가 말 못해. 거룩한 게 어떻게 생긴 거냐고. 이렇게 물으면 대답하기 어려워. 거룩한 게 뭐냐? 부정한 게 얼마나 많아? 더러운 게 얼마나 많아? 그거를 손대지 않는 거야. 따로 섰는 거야. 따로 섰는 거야. 구약에서 거룩하다 할 때 카데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카데시라는 단어가 구별됐다는 의미입니다. 구별됐다. 구별되었다. 그 저기 저 속된가 하고 구별돼서 난 따로 나와 섰다는 얘기요. 그게 거룩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점잖하니 성경책 끼고 금태한 경 끼고 점잖하게 배를 내밀고 가면 그게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세상에서 따로 나와 서서 그런 거 안 만지는 게 그게 거룩한 거요.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거룩이 뭐라고? 세상과 구별된 것이 거룩입니다. 세상과 같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거룩해야 하잖아요. 세상 것에 붙어서 애착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랑이란 말이죠. 세상 사랑하면 안 돼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잖아요. 너희는 세상 사랑하지 말아라. 애착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게 뭔가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이 뭐를 사랑하는가?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뭔가 주님 말고 뭔가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잘 보세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밥 해먹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이게 분별이 잘 안 갑니다. 이런 말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고력이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두루두루 그냥 이걸 다 이걸 생각하기가 어려운 그런 어린애의 사고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들으면 어려워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봐도 그 말씀 듣고서 이해가 가질 않아가지고 목사님 지금 뭔 말씀을 하는지 그게 이해가 가질 않아가지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2년, 3년, 4년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아직 어린 거예요. 어려서 그래요. 얘기를 하면 더 어려워져. 그거는. 이게 뭐냐고 묻잖아? 물으면 그걸 얘기를 하면 더 어려워져. 더 어려워서 차라리 얘기를 안 하고 내비두는 게 나아. 내비두고 세월이 좀 지나야. 그래야 좀 알아들어. 알아들으세요? 전부 다 미어캣 마냥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언제 성경 수집하나. 얼마나 쉬운 얘기인데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거 두지 그런 것도 같고 안 그런 것도 같고 이게 영인지 육인지 이게 구분이 안 가고 말이야.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게 말이야.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지. 그래서 물어요, 이제. 어느 쪽으로, 동쪽으로 가요? 서쪽으로 가요? 물어와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고. 점쟁이인 줄 알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점쟁이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면 다 보여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렵질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이건 그쪽은 그건 무서워.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옳은 거야. 이쪽으로 가야지. 그냥 자연스러운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어린 사람들은 그게 구분이 안 갑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아직 어린 사람들은 그게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우리가 하는 얘기는 굉장히 묘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이게 잘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근데 성장하고 나면 그냥 어려움 없이 그냥 받아들이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알아듣죠. 그런데 어린 사람들은 아무리 공리라도 이해가 가지 않는 거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15절 따라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 먹고 마시고 돈 벌고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하는 모든 행실에서 전부 다 어떻게 되라? 거룩한 행실을 하라는 얘기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뭐 그런 책을 쓴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 오셨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런 책을 쓴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대로예요. 너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부르셨어. 왜?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거룩해야 돼. 간단한 거예요. 이 거룩이란 말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차별을 두는 거야.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거라도 나는 거기서 벗어나서 따로 서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는 거라도 나는 사랑하지 않고 마음에서 그걸 문제 삼지 않는 상황이 바로 거룩한 거야. 알아들으세요? 얘기가 통해요? 거룩이라는 것은 따로 서 있는 것이다. 따로 서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 다 가는데 나는 그 사람들에게 섞이질 않고 따로 서 있는 것이다. 이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계속. 왜? 거룩하지 않은 걸 쪼물락 하고 있으니까 손목을 어떻게 해야 돼? 쪼물락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손목을 그냥 떡매로 그냥 내려쳐가지고 그냥 박살을 내가지고는 다시는 쪼물락 못하게 그렇게 해놔야 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할 수 없지, 어떡해. 그 다음에 이렇게 가야 될 데가 많아, 지금. 아람 사람을 얘기해야 되는데, 언제 거기 간대야. 계시록 16장도 가야 되는데, 지금. 읽어봅시다. 15장 다시 한번.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 어떤 것 하나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에게서 벌어지는 모든 행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실에서 어떡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는 얘기야. 어떻게 그렇게 사실래요? 에이, 너무 어려워서. 그러실래요? 그럼 살아야지. 13절, 16절 따라하겠습니다. 기록하였으되, 이제 거룩한 자가 되라고 했는데, 사도 베드로가 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냐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말씀의 기록을 이렇게 했단 얘기야. 그러니까 따라가라는 얘기야. 잔소리 말고. 알아들으세요? 사인을 딱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사인하는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 말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면 찍는 걸 도장을 꽉 찍었어. 야, 봐라. 하나님 말씀이지. 내 얘기가 아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니까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었으니까 넌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거룩하다. 이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해라? 거룩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요. 홍해를 건너서 광해를 지나면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들 속에 죄가 있으면 용납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세요? 그들 속에 죄가 있으면 부정한 것이 들 있으면 용납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즉각 그냥 쳐버리셨어요. 죄를 용납을 안 하신 분입니다. 왜? 그 백성들 가운데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거기 죄가 들어있고 부정한 게 들어있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거요. 그래서 그냥 즉각 그냥 난리가 나잖아요. 광야에서 벌어진 사건들이 그래서 전부 다 벌어진 겁니다. 뭐 가나안에 들어가면 거기는 죄를 지도 괜찮다? 아니요. 가난에 가가지고 죽은 사람이 첫 번째 죽은 사람이 누구야? 아간. 아간이가 가난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거역했어요. 뭐, 큰 거 무슨 뭐 엄청난 걸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조그만 거 보니까 외투도 멋있고, 금덩어리도 좀 있고, 은도 있고 그런데, 그거 조금 감췄는데, 그 60만이 들어가는 판인데, 그거 내 하나가 요거 갖다 감춘다기가 요거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냐?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냐? 그래가지고, 갔다가 자기 장막 속에다 감춰버렸어요. 도둑이 됐단 얘기야. 하나님께서 거기 거하실 수가 없어. 진 바깥에 나오신 거예요, 더러워서.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오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 능력이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싸워서 적을 하나 한 명의 적이라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안 거하시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진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게 너무 더러워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죄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야 여리고성을 함락했으니까 이제는 저기 조그만 성 아이성 있는데 올라가서 그냥 쳐버리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 조그만한 성이니까 한 3,000명만 올라가면 됩니다. 백성들 다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조그만 성에 3,000명만 올라가면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냐, 그래서 여호수아가 보냈어요. 가서 싸워서 탈출하라고. 그런데 가서 이길랑 고사하고 쫓겨가지고 얼마나 도망질을 쳤는지 말도 못해요. 말씀 기억나죠? 왜 그랬어?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들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래서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아니해서 그들이 패했으니까 온 백성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이 손에 죽게 하시랍니까? 그러면 광야에서 그냥 살게 내버려두지 왜 여기를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통곡을 하고 막 티끌을 뒤집어 쓰고 난리가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야, 왜 우냐? 너희들 죄가 있어. 지금 너희 속에 죄 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빨리 죄 끝내. 빨리 죄를 끝내. 빨리 죄 짓는 놈 잡아 끄냐? 그래, 여호수아가 제비 뽑잖아요. 제비 뽑으니까 정확하게 아간이 나왔어요. 지파 지파 나와가지고 제비를 뽑았는데,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지파 안에서 제비를 뽑으니까, 이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아간이 나왔어. 넌 무슨 죄를 졌길래,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냐? 실토를 합니다. 별것도 아닙니다. 그 뭐, 은덩어리 하나, 금덩어리 하나, 뭐, 외투 하나 갖다가 싣고 저기 감췄는데, 그거 뭐 그렇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작은 죄라고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열 명이 죄 진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죄를 졌어요. 한 명이 많은 죄 진 것도 아니고, 조그만 것 같다. 짊어져다가 무거우면 끌고 왔겠어? 들고 가가지고 장막 속에다 감췄다네. 자기 장막 속에다가. 설마 그거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이건 조금 사람이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그래 안 그려? 대답하는 사람 하나도 없네. 아니 사람이 이것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 아니 그래 안 그려? 아니, 그 욕심만이 하나로 얘기라면, 욕심만이 바로 나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예요. 욕심만. 이스라엘,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바로 우리 하나예요. 얘기하자면. 내 안에 욕심만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바로 살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어. 내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런데, 그거 조그만 거 하나 속에 들어있는 게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용납을 못 하시면 그래. 하나님이야? 이러고 가서 감췄다는 얘기.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6절, 17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어떻게 해라? 너희도 그러다. 너희도 그러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떡하리라? 멸하시리라. 그래서 아간을 끌어다가 아간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끌어다가 갖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게 저기 여호수아서 6장에 있어요. 6장 7장에 궁금하신 분들 찾아보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싸움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부정한 데는 거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떡하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억울하잖아요. 생각하면. 그래서 세상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는 하나도 못하고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만 해야 되니 이게 무슨 재미가 있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셔야지. 그래 안 그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어? 안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입 다물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어디 입 다물고 따라오라는 데가 어디서? 그런 데가 어디냐고 또 따질 사람이 있어? 성경에 너희들은 입 다물고 따라오라는 데가 어디 있어? 아이고 나 이 양반 달차. 있어. 너희들은 입 다물고 따라오라는 데가 어디 있어? 알루니 중령이 나갔다. 입 다물고 따라오라는 데가 어디 있냐고.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와 변화산상에 예수님 나타나시고 하는데 거기 보면 나와 가서 읽어보시고 오늘 전에 내가 끝까지 못 찾아가 뭘 이제 찾아 찾지 말아요 적어놨다가 읽어보시오 마태복음 17장 쭉 읽어보면은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걸 보고서랑은 베드로가 잘난 척하고 나와가지고는 쫑알쫑알 짓거립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초막 하나 만들고 엘리야를 위해 하나 만들고 또 모세를 위해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 대답도 안 하시잖아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잘하냐. 참 잘했다. 너희 뜻대로 하거라 이랬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대답을 안 하셔. 그 말은 우리 말은 대답을 안 하신다니까. 알아들으세요? 아니 그 말에 하나님이 대답하셨으면 우리 말에 대답하겠어 안 하겠어? 대답하시겠지. 그런데 그 말에 그 베드로의 얘기에 대답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베드로가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들으신 거 아니야. 그러고 난 흰 구름이 저희를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어버렸습니다. 쫑알쫑알하는 그들을 덮어버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그냥 기절을 해가지고 엎드러져 있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그 구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알아들으세요. 야 여기 예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너들은 쫑알쫑알하지 말고 저가 하는 대로 따라하거라. 너희는 저의 말을 따를지니라. 저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얘기고 그 얘기요. 알아들으세요. 뭐 해달라고 하지 마라. 아니 뭐 재미가 이렇게 하면 재미가 있나? 뭐 좀 달라고 하면 주시는 하나님이래야지. 나는 지금까지 내가 뭐 주세요 뭐 주세요 해서 달라는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 지금까지 보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나를 끌고 가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따라가면서 말씀만 전하라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시는 양반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는 사업이 잘 돼야 돼야 망해야 돼. 사업이 잘 돼야 돼. 자식이 잘 돼야 돼야 망해야 돼. 자식이 잘 돼야 돼. 어디로 도망가면 돼야 안 돼? 안 돼. 공부도 못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되고 출세도 잘해야 되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이 하나도 안 들어주시고 전부 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리 나를 끌고 가시는가 내가 깨닫기를 바라시는 거야. 알아들으세요. 하나님이 100% 옳으시고 우리는 100% 잘못됐어요. 알아들으세요. 응? 약올르지? 하나님은 100% 오르시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건 100%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시는 용납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예? 하박국 3장 17절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가야 돼요. 거기 가면 뭐랴?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면류관을 벗어 던지면서 주여 하시는 일이 모든 일이 주께서 만드신 일이 모든 게 전부 다 옳습니다. 전부 다 옳습니다. 그럼 찬양 영광을 다 하나님께 다 돌리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들어줬으면 좋겠지? 여러분 기도가 마귀적이요 하나님적이요. 달라고는 아니야. 여러분 기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사단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됩니다. 만일에 욥의 기도를 잘 들어줬다면 욥이 환난 당해야 안 당해? 욥이 환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환난을 당해야 돼야 말해야 돼. 어째 웃기만 하신 거야? 환란을 안 당하면 안 돼. 왜 욥이 환란을 당하냐면 그 속에 자기가 사랑하는 게 있어. 사랑하는 게 있어. 아끼는 게 있어. 부서지지 않는 게 있어. 깨지지 않는 자아가 들어있어. 그러니까 그거를 두드려 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건데,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찾아오죠. 그때 이제 미혹하는 자들이 찾아옵니다. 대화란 다음 주일날 아들도 말씀드리고 저녁에도 말씀드리고 할 텐데 재미있잖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재미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안 그래요? 등신, 만일 저기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아니고 등신이요. 알아들으세요? 우리 양반들 이상하게 생각하네? 하나님이 똑똑하신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면 하나님이 똑똑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해달라는 대로 하면 우리 망해요. 멸망으로 들어가요. 아이,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해봐! 그러면 여러분들 깨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자아가 사단의 속성으로 그냥 그대로 더러운 속성 그대로 가지고 있지. 깨지나 그게. 그려 안 그려? 입을 삐죽거릴게요. 방아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하는 대로 해줘봐. 그러면 우리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견은 다 무시하고, 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냥 간단하잖아요. 너 초막을 어떻게 지려고 하냐 물어보지도 않잖아. 하나님 이제 물어나 봤으면 좋겠는데, 물어봤어, 그게? 오늘 저녁에 가서 읽어봐, 읽어보고, 하나님이 물어봐, 야, 초막을 어떻게 질래? 어? 기둥은 뭔 나무로 할래? 백향목으로 할래? 아니면 소나무로 할래? 물어도 안 봐. 상관도 없어. 대답도 안 하셔. 왜? 어지간한 관심거리나 하나님께 돼야 뭐 대답을 하시지. 대답도 안 하셔. 그리고 구름 속에 소리가 나니까 저들이 덜덜 떨고 난리가 나가지고 들어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너희들 의견 제출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말만 해주세요로 바꿨지. 말만 세요하고 존경만 존대어로 썼지 실제로는 누구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을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요래라 저래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존댓말만 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응? 아니야 그려 안 그려. 아, 어떻게 이렇게 재밌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지 종부려먹듯 달라고 하는 게 인간이요.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것도 또 편하면은 해달랐을 거 아니야. 항상 어려울 때만 쫓아나와가지고 주여 요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어려움이 왜 왔관? 그냥 지 입맛에 조금 맞으면 좋아가지고 그냥 입이 벌어져가지고 귀에 걸려가지고 그냥 좋아서 싱글벙글 날 쳐서 간을 쓸어서 하나님한테 드리고 조금 어려우면 난리가 나가지고 못 살겠다고 그냥 어?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난리 치사하고 앉아가지고 뭔 소리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해하라는 얘기고 딴 얘기가 없어요. 조금만 요만큼만 좀 거룩하지 않아도 좀 용납을 하셔야지. 요만큼도 용납을 못 하시는 게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60만이 있는데 60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더러워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함께 하실 수 없는 거 더러워가지고. 눈이 너무 많이 밝으셔. 그 오랜 세월을 지내셨는데도 어두워지도 않아서 눈이 그냥 밝아가지고 더 잘 보이셔. 더 잘 보여. 환하게. 그래서 우리가 상황 판단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응? 상황 판단 다시 해야 돼요. 생각을 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생각을 좀 바뀌어가지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예 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가 바뀌어줘야 돼요. 말씀 읽고 넘어갑시다. 안 되겠네. 15절 다시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다른 이유가 여기 필요 있어 없어? 여기 댓글을 달면 돼야 안 돼야? 여긴 댓글 많이 달지? 댓글 달으면 돼야 안 돼야? 뭐 저기 댓글 달는 사람들 많지 요새. 뭐 악플 달는 사람들 악플이라고 하는데 그걸 보고. 지네 아구 할매찜을 하는데 거기에 뭐 가보니 먹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하고 그러면 어떻게 나? 그냥 놔둬? 그냥 무시야? 안 지워? 본인이 지워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본인 지우기 안 하고 아예 지워버려. 이런 말은 여기다 쓸 수가 없도록 만들어놔. 하나님 말씀에 그냥 그대로 전부 다 다른 것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의견을 제출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냐고 이렇게 악플을 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거기다가 저기 악플이라고 써놓고 사람이 어떻게 그리고 악플이라고 써놔. 거기다가 악플이 뭔지 아세요? 악플 악한 댓글이란 말이야. 불평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육신을 가지는데 어떻게 그렇게 그것도 그래 아간이 하나도 죄 안 짓고 어떻게 사냐고. 어? 우리 속에 그런 것도 없이 어떻게 사냐고. 하나님도 너무하시다고. 이게 악플다는 거예요. 진땅 두드리 맞았어. 그냥 환란 가운데 들어가서 난리가 나. 집안이 야단 뻑뻑이 났어. 그러니까 거기다 뭐라고 악플을 나러? 응? 왜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저기 아무개는 왜 내비두고 나만 가지고 그러냐고? 물귀신 작전이요? 저기 저놈도 가서 좀 두드려 조지라고.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이러냐고, 하나님이. 악플다는 거예요. 악플도 그건 못 쓰는 악플이요. 그냥 원망이나 하지. 왜 남까지 물고 들어가려고 그래? 저는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왜 우리 교회 아무개는 안 당하고 있냐고 난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잖아. 왜 목사님은 가만두고 우리만 때리냐고. 안 그러셨어요? 조영재님이 분명히 그러셨을게요. 조영재님 내가 신사를 알거든. 목사님은 그냥 열린 문인데 우리 집은 왜 이러냐고. 그래서 내가 안 하셨어요?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뭔 열린 문이요. 점심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사는구만. 아, 요즘 보신탕 좀 뭐 옛날에 먹은 게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뭐 통 그 뭐 보신탕 어떻게 뭐 소리가 안 들리네 어떻게? 날고 보신탕을 먹고 언젠가 나오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잡숫고 나도 그 다음 날이면 또 보신탕 얘기 또 하신다 그래. 아니 그게 그놈이 먹으면 한 이틀 가면 좋은데. 그냥 한 서너 시간이면 다 어디가 없어. 그러니 없는 걸 뭘. 그러니 악플 달지 마라. 따라 읽으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여서 돼. 베드로 얘기가 아니란 얘기. 나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따라 읽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게 바로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거룩이란 말은 어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전부 다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기록하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16장 16장 1절입니다. 1절 말씀. 따라 읽으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누가 하는 소리요? 요한이. 이렇게 문맥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야. 참 큰일 났네. 자, 다시 한번 읽어요. 또 내가 들으니 누가 들어? 요한이 듣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뭘 들어? 큰 소리를 듣고 있는 거야. 성전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누가 큰 소리를 내는 걸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셔. 성전이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고 우리 주님이 성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서 말씀하고 16장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전부 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야 될 걸 얘기를 하고 계신데 어느 성전에 들어갈 걸 얘기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예수님이에요. 알아들으시죠? 그래서 성전이 확 열리고 15장에서 성전이 보이는데 그 성전에 일곱째 양이 마치기까지는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잖아요. 일곱째 양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리고 16장에 와서 성전에서 음성이 납니다. 읽어보죠.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뭐를 쏟아라? 일곱 대접을 땅에 쏟아라. 그러니까 막 그냥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중동에 전쟁이 일어나고 소련하고 미국하고 싸우고 뭐 또 요즘은 또 일본하고 중국하고 싸우려고 그러고 우리나라하고 또 찝쩍찝쩍 싸우려고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런 전쟁을 얘기하는 걸로 이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전부 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이야. 여러분 개개인 하나하나에게 전부 다 벌어지는 일입니다. 목적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목적의식이 명확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놓고 15장 8절 읽어보죠. 5절 한 5절부터 읽죠. 15장 5절부터 읽습니다. 따라 읽습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있대야? 정거장막이 뭐야? 이게 정거장막이라는 게 그냥 구약에 얘기하면은 그 광야에서 있었던 성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막 그게 정거장막이요. 성막. 그런데 이제 하늘에 그 정거장막이 있다고 하는데 광야에서 그 정거장막을 그 사람들이 만들으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그대로 그 모양을 대로 만들었는데 그 모양은 원래는 어디 있던 거요? 하늘에 있던 거예요. 하늘에 있던 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땅에다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알아들으세요? 뭐 치수가 조금 달라도 안 돼요. 그대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보인 식양대로 내가 만들지니라.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 그 장막이 이제 그 증거장막인데 여기서 지금 그 어디에 증거장막이 있다고 그랬어? 따라 읽어보세요.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하늘에 그 있는 증거장막 알아들으세요? 그 광야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증거장막은 뭐를 보고 만드는 거야? 하늘에 있는 걸 보고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이 열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이 열리는데 거기에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 읽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일곱째 양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야? 에? 일곱째 양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갔네 벌써. 성전에 관해서 이해를 잘 해야 되는데, 이 성전은 바로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살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살고 있다 말입니다. 알아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다? 아, 그렇지.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다? 거룩하고 흠도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분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되라고.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은 곧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그 성전 바깥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알아들었어요? 그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요, 거기가. 그게 성전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성전이요. 성전 그러니까 따로 있고, 거룩하고 뭐 흠없고 점없는 세계는 또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고자 하셨단 말은 주님을 닮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단 말이고, 주님은 바로 여기서 성막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증거장막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증거장막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증거장막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거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케이. 증거장막 보여주시려고,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거기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감 잡으셨죠? 6절 읽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왜 줘? 하나님이 진노가 가득히 담겼어? 왜 줘? 어디다가 쏟으라고? 우리한테다 갖다 쏟으라고. 여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지금 굉장히 많은데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없고 조금씩 조금씩 말씀드려야 돼요. 읽습니다.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이 연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입니다. 가득하게 성전에 가득하게 차는데 아무도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따라 읽습니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가 끝나야 들어가? 어? 일곱 재앙이 끝나야 돼. 누구한테서? 왜 우리 이게 얘기고 그 얘기요? 우리 각 사람이 전부 다 재앙이 몇 개가 끝나야 돼? 일곱 재앙, 완전하게 재앙이 끝나야 된다는 얘기야. 일곱 대접을 완전하게 다 쏟아부어서 우리에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들으세요? 얘기가 되나 모르겠네. 그런데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없어? 에? 들어간 사람 있어 없어? 있어 없어? 어디 있어? 갈래? 여호수아. 아주 멀리 가서 찾지 말고 가까운 데 찾아. 이 계시록에서 멀리 가서 찾아. 뭐 하려고? 그 뭐 참 멀리까지 걸어가가지고 거기서 뒤적거릴 게 뭐 있어? 가까운 데 바로 앞에다 두고 설랑한 뭐 잡고 설랑한 그 뭐, 멀리 가가지고 찾을 게뭐 있어? 앞에 봐, 앞에. 2절 봐, 2절. 2절. 2절 봐. 거기가 어디요? 거기가 어딘가 잘 봐. 하여간 사람들이 가까이 발등에다 두고서 나는 멀리 가가지고 나는 딴 데가 찾느라고 고생한다고. 그만해도 대단한 거지. 2절 따라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거기가 어디요? 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고? 유리바다가 어디 있는 거요? 에? 가나안 땅에. 나이 양반들, 참. 유리바다가 어디 있는 거냐고! 성전에 있지, 증거장막 안에 있어, 증거장막 안에. 알아들으세요? 아, 이렇게 쉬운 거는 몰라! 이용기 령제님 안 했으면 나 오늘 그만하려고 그랬어. 조금 더 해야지. 성경 재밌잖아요. 이보다 더 재밌는 건 있으면 나와버려. 기왕후? 맨날 싸우고 끝나도 안 하고 그러면 뭐, 어제 저녁인가는 또 뭐, 뭐야 또, 어지간히 뭐좀 이제 끝나는가, 얘기 끝나는가, 이제 좀 해결되는 것 같아. 또뭐 조금 또 남겨놓고 또 그러고 그냥 또뭐 잡으로 댕겨 쌓고 죽어 쌓고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진짜 굉장한 겁니다.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읽어요. 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유리바다 가해라고 그러는데 유리바다 위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에피텐달라센, 유리바다 위에라고 번역해야 돼요. 유리바다가 어디 있는 거라고? 성전 안에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끝났다는 얘기요? 일곱 재앙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일곱 재앙이 끝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디 들어간 거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유리바다 위에 올라가가지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누구처럼 됐단 얘기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곳이 없는 자가 돼가지고 지금 들어가서 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오케이. 성경의 문맥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언제 들어가냐고? 지금 들어가야지. 지금 들어가야지.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할까 싶어서 못 들어가는 게 솔직히 사람하고. 겁이 나서 이거 다 이걸 놓고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 싫은 거지, 한마디로. 뭐, 들어가기 싫은 사람이 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산 사람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야, 지금. 이 절에서 보여주시고, 그러고 이제 그 뒤에 와가지고, 5절에서, 아직 못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가 하는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앞에 2절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뭐지?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들어갔다.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고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5장, 아니, 15장 5절부터 8절. 그 이하 16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계시록 16장입니다. 아람 사람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다음 시간에 또 기회 되는 대로 창세기 31장 와가지고 아람 사람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거기까지 갈 수가 없네. 명심하세요. 많은 사람이 갈라고 하겠어. 많은 사람이 유리바다에 안 올라갈라 하겠어. 유리바다에 올라가려고 할 사람이 많겠어. 안 올라가려고 할 사람이 많겠어. 안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어. 실제로 거기 올라가면 다 내뿌리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어? 어떻게 거기가 살아? 못 살아? 조그만 것도 거기서는 용납을 안 하는데 어떻게 거기가 사냐고. 알아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구경을 시켜줬더니, 이런 곳이라 구경을 시켜줬더니, 안 들어가잖아. 사람들이 못 들어간다고. 아이, 거기 어떻게 못 들어간다고. 손사래를 살려서 치는 거지. 나 못 들어간다고. 거긴 난 그런 데 가서 나 못 산다고. 요 핑계, 저 핑계 되면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지. 사람인데.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되냐고. 성질 안 내고 살겠어? 성질 안 내면 그래. 너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그렇잖아요? 어떻게 기침소리가 못마땅한 기침소리가 자꾸 나네. 자, 그 다음에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게 어떻게 되냐고 하는 사람들은 일곱 재앙이 끝났다는 얘기요? 안 끝났다는 얘기요? 안 끝났다는 얘기요? 지금 뒤지게 두드려 맞고 있으면서도 안다는 얘기요? 모른다는 얘기요? 안다는 얘기요? 모른다는 얘기지. 모르는 거야. 두드려 맞으면서도 모르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들어가냐고 말이야. 에이, 말도 말이라고. 아이, 그렇게 살면 좋게 하지. 어? 거기서 많이 듣던 소리네.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